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간간이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책을 찾느라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 공기마저 차분하게 내려앉은 곳, 도서관. 책의 위치가 적힌 종이를 들고 책장 사이사이를 지나다 보면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기분입니다. 그러다 낯익은 작가의 이름이라도 마주치면 괜히 반가운 마음도 들고요. 우연히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했을 땐 횡재한 기분이죠.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도 도서관을 극찬했더라고요. 나는 공공도서관을 뒤지다가 그곳에 보물이 잔뜩 묻혀있는 것을 알았다. 우리 지금 책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부터 찾아볼까요? EBS 북카페와 함께 말이죠. 5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EBS 북카페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도서관에 참 재밌는 책들 많죠. 굳이 뭐 돈을 들여서 책을 사지 않아도 저도 먼저 도서관에 검색을 해서 책을 읽어본 후에 아, 내가 이걸 정말 갖고 있고 싶다. 나의 소장 목록으로. 그럴 때 책을 삽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참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책 빼고 소파에 저기 구석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또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좀 도서관과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옆에 책을 하나 두 권 꺼내서 읽었던, 그래서 책과 가까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하는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시간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융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지난 2013년이네요. 출판사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출간한 조숙경 박사의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 이라는 책 함께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북카페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도서, 기록, 출판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영화, DVD 등 영상물도 많습니다. 또 강연이나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것은 동네 공공 이곳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네요. 방금 전에 제가 책 빼고 정말 많이 잤다고 했던 그곳, 오늘 오프닝에서도 등장했던 그곳, 책이 많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미술관, 2번 영화관, 3번 도서관.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장례식장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 책세상에서 인생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 선택, 더 퀘스트에서 마켓 4.0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줄에서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는 문구, 같이 나누고 싶은 문장들 북카페 홈페이지 게시판 오늘 한 줄에 남겨주시면요, 같이 공감도 하고 선물도 드릴게요. 진영과 유성은이 함께합니다. 작은 기다림. 국회의원들의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요? 현직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책도 읽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오늘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바쁘신데 네. 책은 어디서 주로 읽으세요? 언제?
짬짬이 있고요. 이제 네.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서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한 30분, 50분 뭐 이 정도 시간 내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차 안에서는 좀 멀미 때문에 읽기 힘드시죠?
네,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흔들리고 나면 잘 안 벌려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우리 북카페도 지금 팟캐스트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차 안에서는 거의 들어요.
오디오북.
네, 다운 받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네, 네.
자, 오늘은 굉장히 뭐랄까요? 사실 예상치 못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숙경 박사의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인데요. 네. 이 책을 예전부터 추천하셨다고요?
네. 이게 일단 조숙경 박사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고요. 네. 그 기본적으로 과학책인데 과학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딱딱하고 분석적이어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에 대한 어떤 이론이 뭐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는가. 이 근원과 역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또 이제 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의 화두가 뭐랄까 융합, 통섭 네.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가는 그 자체로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 이게 지금 화두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시각이나 분석의 어떤 눈을 제공해 준다. 이제 그런 점에서 추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지금 저 창밖에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은행나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농업이나 임학 쪽으로 보면 저 은행나무에서 이제 은행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고 또 이게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냄새 안 나는 어떤 종계량을 할 수 없을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농업학자들이나 임업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반면에 식물학이나 생물학 보면은 저 안에 세포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세포의 염기서열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네.
그리고 은행잎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이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채집해서 그걸 땅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썩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행에 있는 그런 세포의 구조만을 특별하게 좀 빼내가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어떤 세포 구조만을 따로 떼내서 이 방진기라든지 집진기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캐낼 수는 없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옛날 철학자들은 보면 이 세상이 구성하는 물질이 지수화풍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은행은 저게 땅 흙과 그다음에 물 수와 뭐 어떤 걸로 구성이 돼 있을까 뭐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창조론으로 보면 은행나무는 하느님이 창조를 해가지고 종을 창조를 해서 지구상에 꽂아줬을까 아니면 저게 중생대 무슨 백악기 시대에 어떻게 진화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은행나무로 변화해서 왔을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네요. 네. 은행나무 한 그루
네.
가지고.
그래서 이 조숙경 박사 책이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어떤 시각의 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책 타이틀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애플의 공동 창시자이자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잡스가 굉장히 이 애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고
네.
또 애플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IT 기술의 혁신의 혁신을 눈부시게 지금 만들어 왔는데 그 본질은 보면 단순함이고 간단함이 심플함이거든요. 애플 컴퓨터 기계를 보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단순미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자연과학의 본질은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다. 그래서 워즈워드 시 같은 경우도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언어로서 우리의 감정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과학. IT 기술이나 워즈워드 시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조숙경 박사한테 이걸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하셨군요.
네, 네.
책 프롤로그에서 융합을 거론하면서 이 네. 프렌체 지역의 권세가죠. 세계적으로 네. 알려져 있는 가문 메디치 가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네.
이 메디치 효과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거 조선 시대나 고구려 시대만 해도 과학이라든지 예술 이런 것들을 보통의 백성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단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왕실이라든지 호족 이제 굉장히 어떤 돈이 많은 귀족들 집안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장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와 그 지역의 과학 또 문화 이게 이제 예술 이게 발전하는데 당시 르네상스를 꽃피운 도시가 지금 피렌체인데 피렌체의 르네상스기에 메디치 가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 또 갈릴레이 같은 경우 이렇게 교황청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메디치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갈릴레이가 그 시대에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 과학적인 발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자, 예술가, 문학자, 철학자 이런 여러 다양한 전문 분야들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떤 큰 세력이 보호를 해주고 육성을 해주고 이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융합의 틀을 이 메디치 가문이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메디치 효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동양에도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문이 있나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옛날에 이제 보면 신라시대 때 이제 최씨 부자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리고 중국에서도 보면 이 호족 세가들 무슨 춘신군이라든지 뭐 신원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축객들, 그러니까 빈객들, 손님들을 키운데 그 손님들 중에 뭐 도둑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음악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처럼 세상에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새로운 또 기술과 뭔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널리 퍼뜨리는 중간 거점이 되도록 하는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데 특히 이 르네상스기에 메디치가가 이탈리아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책 정말 기대가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과학과 철학의 융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One more chance예요. 카페에 앉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좌절과 고통을 만난다. 결코 예외가 아니었던 삶을 살았던 스티브 잡스도 극적인 아이폰 신화로 그 고통을 멋지게 극복해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11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를 세상이 기억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한입 베어먹은 애플사의 로고가 단연 으뜸일 것이다. 애플사의 로고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IT의 혁신을 이룬 그에게 앨런 튜닝이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매우 특별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있다. 튜링은 독이 든 사과를 먹었던 백설 공주처럼 42살의 젊은 나이에 청산가리 독이 든 빨간 사과를 먹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다. 앨런 튜링은 영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사립학교를 다녔고 맞춤법이나 문법은 서툴렀지만 수학에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수학 문제를 함께 풀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결핵으로 죽자 충격을 받고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 담아두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시절에는 최초의 튜링 기계를 고안하였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는 블레츌리 파크에 투입되어 영국 암호학교 암호해독반의 수학팀장으로 일했다. 여기서 그는 진공관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연산 컴퓨터에 해당하는 콜로서스를 개발했는데 이 암호해독기계는 도청한 독일군의 메시지를 1초당 5천 단어씩 빠른 속도로 해독해냈다. 이 콜로서스 덕분에 영국군은 1944년 독일군의 교신 암호를 해독했고 결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감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20세기 컴퓨터 천재인 앨런 튜링은 너무나 비참하고 갑자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와 함께 생활하던 파트너가 범죄 집단과 어울리다가 어느 날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튜링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로부터 일체 손을 떼어야 했고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다시 언급되어서는 안 될 금기 명단에 올랐다. 좌절하다 못한 튜링은 동화의 한 장면처럼 독이 든 사과를 베어 물었다.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스티브 잡스를 상징하는 애플의 사과는 무언가 다르다. 그것은 즙이 많고 달콤해서 베어 먹고 싶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사과를 연상시키기보다 어떤 아이콘처럼 사람들의 무한 상상을 자극하고 있다. 그것은 극도로 절제된 상징이자 모티브이며 스티브 잡스가 온몸으로 품어오고 또 열정적으로 실천해온 IT 철학을 담고 있는 듯하다. 세계적인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잭슨은 잡스가 추구하던 철학은 바로 단순함과 조화로움의 아름다움, 절제미의 극한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단순함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인류 역사를 움직인 주요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다.
앨런 튜링이라는 인물도 그렇고요. 애플사의 사과 로고가 이런 식으로 탄생했다는 네. 게 저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지 네. 몰랐는데 참 신기하고 새롭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상 딱 세 네. 개의 중요한 사과가 등장하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하나는 뉴턴의 사과.
그렇죠.
예, 이 사과가 도대체 왜 떨어질까 궁금했었고 그게 그래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네. 하는 이제 물리 역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이제 탄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컴퓨터 천재가 결국은 이 사과를 베어먹고 자살에 이르렀는데
네.
이 앨런 튜링이 남겼던 마지막 순간의 사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아이폰 애플 기계들 여기저기 네. 박혀있는 이 스티브 잡스의 사과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확 각인이 된 세 개의 사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참 우리 동시대를 함께 살았다는 네. 거에서 스티브 잡스 그런 천재 네. 그리고 혁신가와
네.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빼고는 다 버려라. 네. 다 지워라. 잡스가 네.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단순함, 절제미에 대한 집착.
네.
집착에 가까운 막 그런 네. 완벽함을 추구하는
네.
그런 일화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만큼 이 단순함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옛 성현들이 이제 그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의 맛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도리 이제 우리 길도자 쓰지 않습니까? 도의 맛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없고 아무 맛이 없고 그냥 쉽고 단순한 맛이다. 간단한 맛이다. 이게 도의 맛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아주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잘 알고 있고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쉽고 간단하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 이런 거야. 근데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세상에 대한 철학들, 그 다음에 수학이 딱 어떤 이렇게 방정식이 풀려가는 이 과정들
네.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뭐랄까 이 단순함이 인류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고 그게 과학과 예술을 다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그런 흐름을 잘 봤다라는 내용. 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그런 것들을 평소에 그 동양 그 사상에 되게 심취해 있었다는 이야기도
네.
예, 널리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참 그게 진짜 통찰력이 보통 그러니까 사람이랑 다르구나.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그렇고
네.
사실은 이분들이 참선을 한다 그래요.
명상.
명상.
맞아요. 명상.
예,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여름휴가 때 한 2주 정도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네.
휴대전화라든지 일체 IT기기를 멀리하고
네.
정말 소박하게 그냥 단순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한 2주를 거기서 살고 나온다 그래요.
무슨 약간 디톡스 같은 느낌인데요.
네. 먹고 간단하게 조금 소식하고 명상하고 삶을 돌아보고 큰 틀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제품 구상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요히 생각하고 이러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런 단순함, 심플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스님들 말씀하실 때 도가 깨칠 때 그냥 간단한 거에서 그냥 거기서 순간 이게 뭐가 탁 하고 열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같은 이치들인 것 같아요.
참 그런 기분을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 뭐 다들 그럴 거예요. 자, 북카페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드리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앞서 애플사의 로고, 사과 속에 숨은 단순함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과하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세계사의 중요한 3대 사과를 네. 언급하시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셨던 인물인데요. 과수원의 사과나무 아래서 졸고 있다가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유턴, 2번 뉴턴, 3번 녹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유턴, 2번 뉴턴, 3번 녹턴. 저희 어머니도 항상 헷갈리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퀴즈를 들을 때마다
네.
이 퀴즈 답안 예시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궁금합니다.
저희 작가분이
네. 네,
굉장히 유머러스한 네. 분이에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The Beatles의 노래 드릴게요. Across the Universe.
기호학자인 움베르트 에코가 여자친구 권유에 못 이겨 50살이 넘어서야 발표한 처녀작 장미의 이름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했던 중세를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이지적 장소가 살인사건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파격적이고 또 그만큼 신선하게 다가왔다. 장미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작가의 엄청나게 풍부하고 박식한 지적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에코는 기호학자이면서 언어학자이고 철학자이자 미학자이며 역사학자이자 소설가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건축을 강의하기도 했다. 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래 최고의 르네상스적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그리고 근대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 철학이 그의 기호학 안에서 화려하게 연결되어 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그려내고자 했던 것도 바로 금지된 것에 다가가려 했던 인간의 욕망이다. 그리고 그 욕망이 불러온 치명적 비극에 관한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중세 수도원 꼭대기의 도서관은 그리스 시대부터 일부 남아 내려오던 세속적이면서도 부정한 지식을 가두고 감금하는 일종의 감옥인 셈이었다.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훔쳐 읽으려던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계속되는 죽음은 금지된 것을 욕망하던 반기독교적 수도사들에게 보여진 수도원장식의 응징이었던 셈이다. 에코의 장미는 바로 그런 도서관을 지칭하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도서관의 기원은 멀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어렸을 적부터 생물학 해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알렉산더는 청년으로 성장하여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이른바 동서양 융합의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으며 정복지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한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70개가 넘었다고 한다. 이라크를 비롯해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등에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오늘날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유일하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목소리였고요. 조숙경 박사의 책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 중에서 장미로 꿈꾸는 욕망 과학과 도서관이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등장하는데 저도 이거 번역본을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네. 한참 그 움베르토 에코가 우리나라에서 네. 좀 핫할 때 네. 읽어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뭘까? 도대체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
네.
너무 다양한 직업을 네. 가지고 있고 너무 박학다식해서 네. 그의 그 지적인 뭐랄까 유희를 네.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 장미의 이름이란 책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명 같은 경우 많은 실용적인 지식들이 집대성돼 있었거든요.
네.
요새도 사실은 지금 이집트의 피라밋이라든지 로마 시대에 건설했던 이 타원형 경기장이
콜로세움.
네, 콜로세움. 네. 사실은 지금 기술로도 그렇게 정밀하게 오차 없는 대형 건축물을 짓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하학적 건축학 모든 실용 기술이 집대성돼 있고 그게 그 시대의 과학적인 능력이 대단한 수준에 있었던 것이 책으로 만들어졌고 그 책들이 여기저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들 또 네. 각 곳곳에 있는 이 도서관에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중세의 신정시대 이제 기독교가 너무 강성해지면서 종교시대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실질 강건한 과학의 지식들이 사실은 신을 믿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된다라고
네.
해서 이 수도원 같은데 도서관에 아주 깊숙한 곳에다가 이 책을 없애지는 않고 그냥 두는
묻어뒀어요.
겁니다. 예, 묻어두는데 수도원장은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인류에게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것은 막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전통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수도사들이나 또 밖에서 이제 일반인들 중에는 그 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듣고 와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몰래 들어와서. 그러면 이걸 보려고 하면 수도원장이 죽음에 이르게 책에다 그냥 독가루를 바르라는
건지. 아우, 세상에.
네. 그래서 정말 인류가 이 고대 문명이 쌓았던 이 지식과 기술과 어떤 지혜의 집대성했던 것들을 사실은 이 중세 신의 시대에 적이 된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 넣는 수도원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감옥 안에 그냥 가둬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게 장미처럼 아름다운 거 보고 싶잖아요. 보면
그렇죠.
이 좋은 내용의 책 보고 싶잖아요.
근데 가시 찔려요.
찔려요. 찔려서 죽는 거죠. 장미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 아니고 지금으로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욕망인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수도원장이나 교황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또 이걸 막고 싶어하는 이런 이 욕망들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지 이 책에서.
장미가 그런 의미군요.
네.
장미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요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 뭐 저는 이 작가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따라가기 네. 힘들었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작가의 그 엄청나게 풍부하고 박식한 지적 능력의 매료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양과 서양이 지금 만나고 있고
네.
또 그 과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논리학, 신학,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이걸 기호로서 어떤 형상화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형상화, 은유화 해놓은 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이런 해석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바깥 다시가게 지금 서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독자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이 좀 충족이 될까, 지적 만족감을 느낀다 할까, 아마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았었고
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열어보고 핸드폰을 열어보면 책과 지식 정보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네.
과거에는 사실은 이 지식이나 책을 본다고 하는 것이 보통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많았던 것이 의미가 있는 게 대체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생기면 그 안에 도서관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 도서관을 요새는 이제 뮤지엄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때는 실은 뮤지엄이 박물관이 아니고 도서관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발음을 그 고대 이제 그리스어로 하면 무세이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세이온에 보면 여성 이 이제 신관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 책들과 지식을 그때 모았던 것을 다 집대성해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각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데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가 하나씩 있는 셈이에요. 보면 책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무세이온에서 그 시대의 당대의 석학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각 지식이 모여서 서로 융합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네.
그게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요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융합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우고 있어요. 조숙경 박사의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 책 읽어주는 국회의원 김경진 의원의 낭독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과학과 도시의 융합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마리가 문학과 예술의 도시인 파리에 도착한 것은 그녀의 나이 24살 때였다. 그녀의 뒷바라지 덕분에 의사가 된 언니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자 마리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녀는 푸앵카레의 수학과 물리학 강의에 열심이었다. 그녀의 꿈은 어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교사가 되어 조국 폴란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1894년 어느 봄날 그녀는 폴란드 출신의 물리학자인 리프만 교수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수줍은 성격의 피에르 퀴리를 처음 만난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피에르가 마리의 자취방을 찾아가 구애를 하며 청혼을 하게 된다. 갑작스런 상황에 깜짝 놀란 마리는 대답 대신 폴란드로 되돌아가 버린다. 하지만 고향에 머물던 마리에게 어느 날 도착한 피에르의 편지 한 통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피에르는 편지에서 우리가 서로 곁에서 우리의 꿈에 취해 삶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당신이 갖는 애국자로서의 꿈과 우리가 꾸는 인도주의자로서의 꿈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과학에 대한 꿈에 취해서 말이오. 이렇게 썼고 마리의 마음은 동요했다. 결혼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마리는 우라늄 광물의 일종인 피치블렌드에 미지의 방사능 성분이 더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곧 이 광물에서 방사성 원소를 분리해내는 작업에 몰입했다. 그들은 목재로 대충 비가 새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헛간 같은 실험실에서 지냈으며 한 번에 20kg이나 되는 액체를 커다란 솥에 넣고 몇 시간 동안 휘젓는 중노동을 했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2년이나 계속된 힘든 과정 끝에 그녀는 마침내 두 가지 새로운 방사능 원소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하나는 조국 폴란드를 기억하기 위해 붙인 폴로늄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듐이었었다. 이 새로운 방사능 원소를 발견한 공로로 이들 부부는 1903년에 앙리 베큐렐과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퀴리 부인 마리 퀴리의 도시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명예 때문에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네.
와, 폴란드 태생이지만 마리 퀴리가 당시 프랑스 파리로 간 이유가 있었죠?
네. 1891년도에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허용이 안 됐습니다.
서양도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 참정권 가진 지가 이게 100년 안쪽이거든요. 대학교 입학한 게 이 1891년도에는 프랑스가 네. 유일했다. 그래서 그만큼 아마 프랑스가 자유로운 공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공부하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참 파리 너무나 뭐 많은 여성들이 특히나 사랑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사랑받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인데
네.
여기서 뭐 결혼도 하고 노벨상도 받고 굉장히 좋은 추억도 많지만 네. 아픈 상처도 있는 도시예요. 마리 퀴리에게는.
예,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을 발견을 해내고 두 분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나서 굉장히 유명을 해졌죠. 근데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나와서 나오는 굉장히 나쁜 방사선만 네.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 치과 가서 이게 치아 어디가 썩었는지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오, 찍어요.
네, 그것도 방사선이거든요. 아. 뼈에 어디가 금이 갔는가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다 방사선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도 발견 이후에 정말로 인류에게 유익한 역할들을 지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가 유명해진 이후에 한 3년 후쯤에 남편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고로 그냥 불의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차 사고로.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 방사선을 과다하게 쬐면 사람 신체나 세포가 이렇게 죽어간다. 우리 항암 치료 받을 때 방사선 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암세포를 강제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또 방사선이 하거든요. 근데
네.
정상적인 세포도 방사선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퀴리 부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방사선이 인간의 세포를 죽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 있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네.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초기에 인류를 위해서 정말 중대한 발견을 했지만 두 부부가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운하게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짧은 삶이었지만 너무나 의미가 있는 삶이었기에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오늘 책을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진짜 많은 것들을 네. 배웠어요. 의원님 요즘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융합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그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요.
네.
그 재밌는 생명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판.
막 섞인 거.
네.
네.
판, 이게 대장장이 신인데 뭐든지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몸은, 그러니까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그렇죠? 염소죠, 보면. 그리고 이제 가령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이라든지 우리 해리포터 네. 영화 보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런 종류의 생명체들, 그 중국에도 신화에 보면 이제 복희씨 얘기가 나오는데 복희씨는 머리 있는 사람 머리고 네. 몸은 뱀의 형상이라는
아우.
거거든.
상상하기 싫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네.
영어로 말하면 진 에디팅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이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어떤 생명체의 다양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전부 옛날에 신만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네.
사람이 이제 진 에디팅으로 가능할 수 있는 시대의 초입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밑에서는 감자가 열리고 위에서는 바나나가 열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생명체의 존재들도 아까 말씀드린 판이라든지 뭐 센타우루스 뭐 여러 가지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 현실화 시키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에 거의 초입에 와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시대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려야 되고
네.
그 시대가 만들어졌을 때 갖는 위험성은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신들도 욕망의 존재들이잖아요.
네.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강력한 유전자를 가진 어떤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때 그럼 그 마음은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인지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고요. 흥분도 됩니다.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6월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첫 번째 퀴즈 3번 도서관, 두 번째 퀴즈 2번 뉴턴이 정답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할 거고요.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당첨자분들 성함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고요. 자, 북카페 저도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현진이었고요. 우리 월요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